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이 룻기의 구조는 1장과 4장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2장과 3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은 모든 면에서 룻기 1장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이 두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과부들이었습니다.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빈 인생 그리고 공허한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라오미와 룻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랬던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얻습니다. 나오미의 품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다시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가 될 그런 아기를 품에 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는 여인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어찌 저런 험한 꼴을 당했을까 하면서 모두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표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해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벳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이, 이런 복이, 이런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나오미가 머리를 잘 써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결혼 잘해서 인생이 펴게 된 건가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참 결혼 잘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우리가 룻을 읽으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일까요? 물론 결혼 잘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룻기의 주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축약한다면 그것은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사람의 헤세드가 어떻게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이에요. 헤세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뭐 인애, 뭐 자비, 그리고 인자, 그리고 긍휼로도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순결과 헌신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헤세드는 적용되는데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절 그리고 자비 또는 호의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으로 무언가 행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룻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룻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상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4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께서 사실 성경에 자주 나와서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신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기던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던 때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는 이 이야기를 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은혜, 긍휼과 자비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헤세드를, 자비를,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지금의 삶은 우리의 삶은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친절, 자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내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세드나 사람이 행하는 헤세드에서 중요한 것이 본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본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나 나오미 보면 뭐 이렇게 본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룻은 마땅히 모함에서 나오미 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헤세드합니다. 손해와 대가를 지불하죠. 나오미는 사실 늘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룻을 내보내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룻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나오미가 룻의 안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비로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지요. 룻을 선대합니다. 헤세드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나오미에게 첫 번째 사실 기업 무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그 의무랄까요? 그 권리랄까요? 그 기업 무르는 그 행위를 이제 포기를 하죠. 그래서 신을 벗는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하고 다음 기업 무르는 자였던 보아스가 그 의무와 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된 보아스가 그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는지를 몰라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권리를 받자 곧바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일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말론의 아내의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것은 당연히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게다가 이 그 물은 땅은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비난과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기어 무르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주요한 이유도 사실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손해보는 게 싫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어제 묵상했던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손해 때문에 나는 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모든 것의 손해를 감수해내고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일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주는가 재면서 이익을 주면 하고 손해를 끼치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4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룻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저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 보아스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11절은 기업 물르는 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는 보아스에게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끝부분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말이죠. 기업 무르는 책임을 포기해버린 자는 아무개로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는 그 이름이 유명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비교해서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뭐 십자가의 길, 또 손해를 감수하는 길, 헤세드의 어떤 길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도 베풀지 않아도 되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의 어떤 그 밤을 계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의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다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을 한 자들이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들을 행하고 베풀면서 살자 인생의 어떤 주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이었습니까? 보아스도 사실 이름 없고 나이 많은 그런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헤세드를 베풀자 주연 같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 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룻을 다말과 비교해요. 여러분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의 이 다말을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죠. 이제 이게 사실 기업 무르는 겁니다. 이게 룻기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어떤 의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형 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그게 싫어서 땅에 설정하고 하나님이 또 그를 벌하시고 죽이시죠. 그러니까 다말은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사실은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내는 어떤 헤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속된 말로 뭔가 남편 잡아먹는 뭐 그런 여자인 것처럼 이 유다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동침하지요. 그리고 이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면서 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는 헤세드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헤세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말을 룻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이 비천했을지는 몰라도 헤세드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뭔가 언약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려는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하려는 이런 헤세드를 해서 유다지파의 뿌리를 이어간 것처럼 오늘 본문의 룻도 헤세드하니까 이 다말에게 임한 이 축복이 룻에게도 임하죠. 룻도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여러분 18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왜 아담으로부터 아니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헤세드를 행한 다말의 아들이 이 베레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살몬의 아내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이새를 다윗을 낳아요. 가장 비천한 다말을 통해서 그의 아들 베레스가 가장 비천한 라합을 통해서 그의 아들 보아스가 가장 비천한 룻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오벳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갔던 헤세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대 이상으로 선을 행하며 베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이런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식적이고 기대하는 만큼만 살아도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손해보고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살기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약속을 위해서 정말로 기대한 것 이상의 삶을 손해보기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할 줄 모르나, 그러한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